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26일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의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에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주재로 왕이 중국 외교부 장 겸 정치국 위원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4년여 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들은 한중일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더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70여 개 달하는 3국 간 협의체가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3국 장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일시 휴전이 26일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추가로 인질과 수감자에 대한 맞교환에 나섭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하마스가 3차로 석방될 인질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조정관실은 성명을 통해 보안당국을 명단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질들의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는 전날인 25일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4명을 포함한 17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인질 석방에 따라 이스라엘도 26일 새벽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습니다. 당초 인질 석방은 1차와 비슷한 오후 4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마스가 돌연 이스라엘이 일시 휴전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몇 시간 지연됐습니다. 석방된 인질들은 이스라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쟁 발발 이후 49일 만에 가족들과 재회됐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과 외국인 약 240명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가자지구에 성류된 인질 1명당 이스라엘에서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석방하는 데 합의했으며 1, 2차 맞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26일 수도 모스크바 등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조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방공망이 모스크바와 툴라, 칼루가, 브란시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바닌 시장은 일부 드론은 모스크바를 날아갔으나 러시아 방공군에 의해 저지됐다며 드론 잔해가 떨어진 뒤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은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가 전쟁 발발 이래 러시아로부터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받는 데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보복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날 새벽부터 러시아가 크유 여러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최소한 5명이 다치고 건물 200여 채가 정전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카라치 RJ몰 4층에서 화염이 발생해 순식간에 건물 4층에서 6층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건물에는 60명 이상이 있었으며 이번 화재로 1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5명은 위독한 상태며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허술하고 단속도 느슨해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매년 1만 2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화재로 사망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카라치 서부에서 한 의료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5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동맹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연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세 번째 발사만에 북한이 성공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성공의 여파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강대강 대치 상태가 한 단계 고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 역량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군사정찰 분야에서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성능 위성은 물론 이 최첨단 정찰 항공기 등을 활용해서 북한 곳곳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이 반면에 북한은 높은 상공에서 한반도와 그 일대를 관찰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이 군사정찰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구체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러시아가 이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황상으로는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말하자면 그 지원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앞선 두 차례의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이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련 협력이 있었을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러시아는 북한의 포와 탄약 등 군사 장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거나 그 밖에도 절실히 필요한 식량이나 에너지 등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전략적 협력 그리고 유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하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 이 북한의 발사에 대응해서 9.19 군사 분야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에 맞서서 사실상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핀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돌 우려도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북한의 3차 발사 성공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그 5월 31일과 8월 24일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그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 위성을 쐈지만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아, 당시 북한은 5월에는 그 로켓의 그 엔진 또는 연료 문제 이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8월에는 비상 폭발 체계 오류로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9월 13일 그 러시아 극동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정찰 위성 그 관련해서 그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는 북한에 그 기술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북한은 그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신형 로켓입니다. 천리마 1형 로켓을 발사했고요. 북한의 그 천리마 로켓은 그 발사 이후 정상적으로 비행해서 발사 후 705초 만에 지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도 북한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을 확인했는데요. 미국 그 우주군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고도 507km로 커다란 그 타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94분 정도 걸리고요. 이는 그 하루에 그 지구 15번을 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쏘아올린 그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상공을 통과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는 그 북한의 그 정치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한 달가량 그 공기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을 하고 있었는데 21일 날 그 서해위성 발사장 현장을 방문해서 발사 장면을 직접 지켜봤고요. 이어서 그 23일 날에는 평양 목랑관에서 딸 김주애 그리고 위성 발사 관계자들 여러 명과 함께 경축 연회를 열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군사정찰 위성의 목적이 무엇인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항공 정찰 분야에서 북한은 상당히 뒤쳐져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관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보면 그 목표가 무엇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이 공화국 무력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지역 군사정세 국면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사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울러서 이 당의 강군 현대화 건설 위협의 실전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북한은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이 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한 발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발사 성공은 북한의 혁명 무력의 우주 정찰 자산이라는 귀중하고도 위력한 보고를 선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지구권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만방에 떨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결속을 지금 북한이 오랫동안 사실 식량난이라든지 경제난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위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울러서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 뒤처진 군사정찰 분야에서 이것을 이제 만회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였고 군 현대화 계획의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 한국군이 지난번 서해에 추락한 북한 위성체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전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네, 북한의 그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이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능을 짐작해 볼 만한 이제 몇 가지 그 정황 자료가 있는데요. 북한이 그 지난 5월에 김정은 위원장 그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정찰위성 사진을 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이 발사한 그 요번에 위성은 아마도 이제 소형 위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무게가 한 300에서 한 500kg 정도이고, 에너지를 아마 태양 전지판으로 작동이 되고, 모양은 육각형으로 돼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이제 핵심 능력은 그 해상도입니다. 눈이 밝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눈이 밝아야 이제 좋은 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미국, 일본, 무슨 러시아, 중국 등이 사용하는 정찰 위성은 상당히 고해상도죠. 그 정찰 위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서브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1미터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밝은 눈을 가져야 지상에 있는 대포, 탱크, 이런 무기, 장비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번 서해에서 추락한 그 북한 정찰 위성을 한국군이 수거를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당시 한국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그 군사 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당히 성능이 조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쓰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나쁘다 그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하고 벌써 이제 뭐몇 개월이 흘렀고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쨌거나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번이 최초로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시작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이 좀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그 기술 지원, 특히 해상도가 좋은 뭐 렌즈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면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러시아가 이 북한의 위성 기술을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한국 국정원이 한국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성공에 러시아에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그리고 또이 정상회담 후에 북한이 이 군사 정찰 위성 설계도 그리고 앞서 실패했던 1, 2차 그 발사 관련 자료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다시 제시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그렇지만 이 정황 증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국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또 이제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그럴 공산이 커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번 정찰 위성 발사 후에 빠른 기간 안에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제가 아까 북한의 그 정찰 위성이 하루 두 번에서 네번 정도 이제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이것을 이제 두번 정도 지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하루에 두번 지나가니까 12시간에 한번 정도 한반도 상공을 촬영하거나 관측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네.
얘기는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북한이 한번 촬영을 하고 또한번 촬영하려면 12시간을 기다려서 다음번 통과할 적에나 촬영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만일 한국군이 그 12시간 사이에 군대나 또는 무기나 이런 것을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그 정찰위성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은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해놓아야 한두 시간 안에 계속 돌아가면서 관측을 하고 정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한 앞으로도 한 3개 또는 4개 정도의 정찰위성을 계속 발사를 해서 다른 나라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 여러 개의 그 정찰위성을 운용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그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그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그 위성이 촬영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사진관 공개가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실제로 촬영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고요. 추후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한국 정부 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사실 촬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다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사 성공한 다음 날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 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 주요 군사 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 우주 사진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 관제소를 직접 방문해서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후에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또 주목을 끄는 점은 이신 장관은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발사 첫날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걸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바로 그이 북한이 위성이 정상 작동하면서 그 목적대로 항공우주 사진들을 촬영해서 전송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로켓 발사를 참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김 위원장의 흰머리가 많이 늘어서 눈길을 끌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21일 밤 10시에 북한 그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봤는데요. 그 이튿날 그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이 그 장면을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그 얼굴 사진 이런 것이 이제 그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통신에 게재가 됐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김 위원장이 머리에 그 흰머리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관측통들은 김 위원장이 아마 로켓이 그 연이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흰머리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북한에서는 사실 그 최고 지도자 수령은 그냥 최고 지도자가 아니고 일종의 그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고 지도자가 이것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5월과 8월 모두 실패했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그 최면을 구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은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난 아마 두세 달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거의 잠적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 외부에 공개를 안 해도 상당히 마음을 졸이면서 이번 그 로켓 발사를 상당히 지원을 하고 무슨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좀그 관심을 쏟고 마음을 졸인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외부 언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20일 밤 11시 5분쯤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앞서서 제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성공의 여파 중에 하나로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바로 그런 전망이 현실화된 하나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직후에 한국 정부가 이제 9.19의 군사 합의 분야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남북 간의 그 합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의 한 사례가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나타난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거의 석달 가까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그 군사적 도발을 그동안에 하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북한으로서는 오랜만에 또다시 이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한국은 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국군 허택은 국방정책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은 9.19 군사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0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에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밝힌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첫 번째 사례죠. 남북한 간에는 각종 그 문서로 책됐던 합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총 25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258건 중에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이 많기도 하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정부, 한국 정부가 이 258건의 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선언한 것은 그동안에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한국이 파기는 아니지만 그 일부의 9.19 군사 분야 합의에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좀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지되는 건지, 또 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효력이 정지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 중 1조 3항입니다. 아시겠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는 가장 큰 목표가 남북 간에 이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하부 조항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데, 1조 3항은 휴전선 일대에,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동부 지역에는 그한 40km를 정했고요. 서부 지역은 20km 정도를 그 비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전선 일대에 정찰 비행을 하지 않는다. 아, 이런 것을 이제 합의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풀린 것이 바로 이 1조 3항. 그러니까 휴전선 일대 정찰 비행을 금지한 이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효력 정지 조치에 따라서 한국군 또 북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일대 정찰 감시 이런 활동을 지금부터는 과거처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과 한국 모두 전면 파기,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 앞서 그 과거에 남북 간의 합의가 파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도 사실 파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선언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 합의에 대해서 파기를 선언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따른 그 책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파기를 하면서도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이번 입장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 국방성이 성명을 통해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그 합의를 파기한다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에 국방성의 성명 어디에도 합의를 파기한다라는 또는 폐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군사 합의를 깨는 거에 대한 책임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이 20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키자 북한이 그 이튿날 국방성 성명을 냈습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또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한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무기나 장비를 그 휴전선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추론,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북한은 이미 그 수천문의 그 장사정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에 새로운 그 무기나 장비를 배치한다면 아마 그 장사정포를 보완 또는 강화할 그런 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북한에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단거리, 중거리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미사일 KN-23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 중에 초대형 방사포가 있습니다. KN-25 이런 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중거리 고체 연료 미사일도 개발했는데 아마 이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상에도 북한이 그 얼마 전에 그 개발했다고 밝힌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배치할 수도 있고 또 핵어뢰 이런 것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미 높아져 있는 그런 긴장 상황이 더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장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또 다른 추가적인 발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북한은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사실 그동안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수시로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 당국이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또 강한 어조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파기 직후에 한국이 이제 휴전선 일대에서 말하자면 군사정찰 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말씀드린 대로 강대강의 대치 상태가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고조되는 이런 마당에 이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든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한국군도 오는 3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 정찰위성 경쟁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벌써 이번에 이제 1호 정찰위성 발사에서 일단 성공을 한 거고요. 이어서 빠른 시일 안에 다수의 그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도 이미 그 북한의 그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서 자체적으로 정찰위성 계획을 준비했고요. 오는 30일 그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에서 1호 그 한국군 자체로 만든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 4개 정도, 서너 개 정도의 그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텐데요. 북한도 이제 여러 개의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한국군도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의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간에 정찰위성을 둘러싼 일종의 그 경쟁이 벌어지고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많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 이번에 이제 북한 정찰위성 1호에 발사해서 1조 3항을 이제 그 효력을 정지시켰는데요. 아마 북한이 추가로 그 또 다시 다른 정찰위성을 발사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국도 다른 조항도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건 미리 예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는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네. 칼빈슨호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의 말하자면 합의에 따라서 그 합의라는 게 이제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고 행동화하는 것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장 억제 공약의 행동화 그리고 구체화 차원에서 칼빈슨호가 입항한 것이고요. 바로 그 전에도 한 달여 전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에 입항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다양한 군사 말하자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파견을 해서 그 확장 억제 공약을 말하자면 재확인하고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합의에 따라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는데요.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not confirm that assessment. It is still something that's ongoing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can say that we condemn.
밀러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체가 포함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지금 밀러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까요?
예, 언론들의 그 보도에 따르면 네. 오는 27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번 위반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소집될 가능성은 큽니다. 문제는 안보리가 열리더라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 국무부가 이제 22일 날 그 9.19 합의 그 일부 조항 그 정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한국이 9.19 합의 일부 조항을 정지한 것은 북한의 그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는 그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 투명성 또 위협 감소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또 어떤 입장인가요?
예, 앞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제재 등 입장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옹호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서 긴장 구조의 원인 그리고 그 책임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말하자면 군사적 압박이 그 북한의 이런 불법 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그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공격적인 군사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요. 이 중국도 각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외교부 대변인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유엔 안보리가 열리더라도 어떠한 합의도 강대국 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현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남북한 출신 대학생이 모인 북한의 여성 인권을 논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한국에 사는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현장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통일대학생 동아리 연합의 북한 여성 인권 세미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우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슈는 북한 내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김수정 학생이 북한 여성 인권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차별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체계와 또 사회적인 성차별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결과로 교육, 일자리, 건강,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시각과 아이디어로 북한의 여성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먼저 행사 취재 USAU 김승현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이 청년 세미나는 기존과 같이 막다른 강의실이나 그런 걸 빌려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라는 장소 안에서 진행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여겨지는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는 장소에서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담아낼 수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랑 북한 여성 인권 청년 세미나를 조그만 규모로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고 그때 발제를 하셨던 북한 이탈 주민 분께서는 증언을 하시면서 울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마음에도 많이 다가오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세미나였어가지고 이번에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흔쾌히 빌려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두 6명의 발제자가 참여했고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약 3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먼저 1부 발제자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먼저 1번 발제자분은 북한 이탈 주민이세요. 이분은 되게 엘리트 계층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세요.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모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제자는 저희 USAU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정남경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하고 계신데 북한 여성 인권을 우리가 정치적인 거나 아니 학문적인 거로만 접하지 않고 조금 예술로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고 본인이 직접 그렸던 북한 여성에 대한 그림까지 가져오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제자는 USAU 역시 소속이고 이제 최은율 님 같은 경우는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반적인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주셨어요.
1부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 자신이 보거나 겪었던 여성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대학생활 속에서 북한 여성들이 두통이나 이런 월경통이 있었었는데 그것조차도 합당한 권리를 못 찾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김정은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친구를 고발하거나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봤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남학생과 유학생이었는데 그 둘 중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여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비판 무대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이제 모두가 지목을 해서 비판도 하고 막 좀 치욕스러운 이런 욕도 많이 하고 그런 비판 무대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탈북 여성은 이러한 여성 인권 문제를 북한에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한국 사회와 이 북한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탈북 여성의 발표를 시작으로 남한 출신 청년들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네 번째 발제자 같은 경우는 역시 USA에 소속된 고려대학교 리베르타스라는 동아리에서 오신 김수정님이십니다. 북한 여성 인권을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5번 발제자는 저희와 함께 활동 이어가고 있는 IRI 한국사무소 소속 BYFI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시은 회원님이십니다. 뉴욕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만큼 국제적인 시선에서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SAU 사무국 소속 김민솔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로서 그 다음에 이제 UPR 보고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조사관으로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UPR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USAU가 작성한 UPR 제안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USAU 대외협력부의 김민솔 매니저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북한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장애가 된 영애 군인과 같은 이들을 좀 포상해주는 개념으로 자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여성 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이행하라는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만들고 여기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분들의 피드백이나 생각을 엿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고 그런 분들의 생각도 더 담아서 발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솔 매니저는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관련해 우선 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불합리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제하면서도 말했듯이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교육을 통해 계몽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나 인식에 대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 여성 인권에 관심 있는 80여 명의 참여자가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60여 명이 대학생이었는데요. 남북 출신의 청년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장이 된 만큼 더욱 뿌듯했다고 말합니다. USAU 김승현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뭔가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쪽 문제는 대학생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기관, 유명한 단체, 막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가더라도 항상 이제 대학생들의 수가 한 손가락에 뽑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조금 뛰어넘는 다양한 청년들이 올 수 있어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다양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주제 중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서 가장 기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 역시 뭔가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왔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의견이 USAU라는 단체 의견이 아니라 대학생 전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많이 봐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대학생 가운데서는 의외로 북한이나 이 통일과 관련한 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학생이 꽤 많았는데요. 이 세미나를 마친 소감에 대해 들어봅니다.
전문가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지 한번 쫙 봤는데 북한에 관련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로 발표하셨던 그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도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북한에 어떻게 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방송 같은 데서 탈북하신 분들 여성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권이 많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단체 말고도 개인으로서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이쪽 관련 분야에 관심도 많고 이제 꿈도 진로도 이쪽 분야라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가는 뭐 세미나나 내지는 포럼 같은 걸 가면은 더 석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셔서 학술적인 얘기가 더 많은데 이거는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세대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비슷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북한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만 언급되고 있는데 북한의 여성 인권을 다룬다 해서 이거 처음 보는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국제나 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북한 국민들에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이런 세미나 진행으로 많이 이슈화시켜서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선 인식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세계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26일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의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과 가마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4년여 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들은 한중일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70여 개 달하는 3국 간 협의체가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개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3국 장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일시 휴전이 26일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추가로 인질과 수감자에 대한 맞교환에 나섭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하마스가 3차로 석방될 인질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실종자 조정관실은 성명을 통해 보안당국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질들의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전날인 25일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4명을 포함한 17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인질 석방에 따라 이스라엘도 26일 새벽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습니다. 석방된 인질들은 이스라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쟁 발발 이후 49일 만에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지난달 7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약 240명이 하마스에 억류됐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등이 우크라이나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당국이 2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무인기 최소 24대와 미사일 2기를 동원한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밤새 이어졌으며 러시아 방공망이 모스크바와 툴라, 칼루가, 브란시크 지역에서 무인기들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의 S-200 지대공 미사일 2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밤사이 대규모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모스크바의 여러 지역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듀민 툴라 주지사도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두 대를 격추했으며 이 중 한 대가 주거용 건물에 떨어져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25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도 크이우가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군은 드론, 러시아 드론 75기 가운데 7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안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25일 밝혔습니다. 화재는 전날 카라치 RJ몰 4층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건물 4층에서 6층이 불에 탔습니다. 무르타자와합 시디키 카라치 부시장은 부상자 25명 가운데 5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시디키 시장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서부에 위치한 카라치에서는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카라치 서부의 한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6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내일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1월 26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